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가치를 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교만했고 어리석었으며 눈앞에 놓인 문제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성숙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의 괴리를 여실히 느끼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충만해진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의 청년들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분열과 다툼으로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한 세상입니다. 온갖 가치로 줄을 세우고 사람을 재단하며 너무나 쉽게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한치 앞길을 알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나 우상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하나님의 자녀이고 원수마저 사랑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구원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 청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며 서로의 신앙 성장을 돕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예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머리 되신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각자의 쓰임을 기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정한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목사님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온더헬 찬양팀 마이로드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About a boy, 소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2002년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퀴즈 방송의 문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TV를 보는 주인공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쓴 아주 유명한 성탄 캐럴 한 곡에 꽤 많은 저작권료로 먹고 사는 38살의 백수남입니다. 주인공은 영국 사람이면 대부분 아는 답을 틀리게 말하고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 생각에는 모든 사람은 섬이다. 게다가 현대는 독신으로 살기에 적당한 시대다. 바야흐로 섬의 시대다. 100년 전에는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다. TV도 없었고 CD나 DVD와 같은 영상물도 없었고 가정용 커피 메이커도 없었다. 사실 멋진 물건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도 알다시피 작은 천국의 섬에 사는 것 같을 수 있다. 적당한 물품이 공급되고 적당한 마음가짐만 갖고 있다면 일광욕을 즐기며 멋진 이성과도 사귈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가졌던 남자가 12살 소년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16세기에서 17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시인이자 성공회 사제였던 존 던입니다. 존 던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시인 송강 정철에 비견될 만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장티푸스와 감기 합병증으로 일주일 동안 꼬박 고열에 시달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 고통, 질병 등에 대한 명상록과 기도문을 썼고 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묵상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 17번째 파트의 산문시에 인간은 섬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고 주요한 부분이다. 만약 땅이 바다에 의해 씻겨 나갔다면 유럽은 지금보다 더 작았으리라. 해안에 곳이 씻겨 나가도 그러하고 당신 친구의 용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나 당신의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그러하리라. 누구의 죽음이라도 나를 작아지게 한다. 나는 인류 전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 종은 당신을 위해 울릴지니. 17세기 영국에서 누군가의 장례식이 있을 때 교회에서 종을 울렸는데 그때 귀족들은 사람을 보내어 누가 죽었는지를 알아보곤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죽어 종이 울리는 것은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내가 작아지는 것이므로 사람을 보내어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노래합니다.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제목도 바로 이 시의 내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영화 About a Boy의 마지막의 주인공은 이렇게 독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섬이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섬이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 실제로 섬들은 바다 밑에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서로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을 두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신 지점까지 또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라고 정하신 지점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직책의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인격과 삶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듯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인격과 삶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 대신 영원한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운전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온전히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되지 않아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린 아이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하루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당시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아마 제자들 생각에는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방해거리나 귀찮게 하는 존재로만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6절 하반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 역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도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린 아이가 100% 자기 부모에게 의존하듯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점점 성장해 가듯이 사랑도 성장해 가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의 틀을 벗는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된다는 것 역시 중학생의 틀과는 다른 틀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한 어린 아이의 틀 속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이기적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린 아이였던 사람이 사랑이 자라난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자기밖에 없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품고 친구를 품고 품어야 할 사람들을 품어갑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속에 자기만 있다면 사랑에 관한 한 여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이처럼 같은 어린 아이라는 단어도 그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같은 단어라고 해서 같은 뜻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성경 이해에 관한 한 어린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어린 아이는 부정적 의미, 즉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유치함에 머무는 사람과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속적 가치관의 파도와 바람에 요동하며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 없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뱀, 즉 사탄이 찾아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며 만약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뱀의 질문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기 전에 그 나무가를 보았을 때 그 열매가 이미 먹음직하게 여겨졌고 보기에도 탐스럽게 익었으며 뱀의 말처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 나무는 에덴 동산의 가장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여러 나무들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아주 높이 자라서 장대를 사용했어도 열매를 따기 어려운 정도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열매는 손만 뻗으면 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매일 동산 중앙을 지나다니면서 그 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이미 뱀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졌고 그래서 뱀의 말에 그녀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범사에 자라게 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 오히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다, 또는 사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에게까지 자라나게 해주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금식이 끝났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이며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떡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빵이고 우리에게는 쌀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도 빵을 먹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 빵이 없다라고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빵이 없으면 라면이나 국수를 삶아 먹어도 되고 음식을 배달해서 먹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네 집에 쌀이 다 떨어졌대라고 말한다면 그 집은 찢어지게 가난함을 의미하고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떡, 즉 빵은 그 개념이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것에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있는데 여기서 양식이 바로 떡, 빵입니다. 돌로 빵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만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간의 노예살이에 마침표를 찍고 감격적으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결코 잊을 수도 없고 또한 잊힐 수도 없는 최고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떠올릴 때마다 기억한 것이 출애굽,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 바닥까지 말려주신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불과 30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에 대한 감격은 불과 한 달도 지속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후 사흘 만에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이미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은 먹을 것, 즉 경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항의한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던 애굽이 훨씬 낫겠다라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셨고 밤에는 심한 일교차로 인해 생긴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스팀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바로 이 말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요함이나 세상적인 안정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해달라고 긴 시간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온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경제적인 부요함이나 세상적인 안정, 사람들의 박수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나태했고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주님과의 관계는 소원했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더욱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해주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려옵니다.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는 너희끼리 노력해서 내 수준이 된 후에 찾아오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머리와 몸은 따로 존재하지도 않고 또 따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부터 내려온 자양분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각 마디를 통해서 몸 전체로 공급이 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대륙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서로 떨어진 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연결되고 결합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섬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섬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의 대륙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으로 시차를 두고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며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교회의 교회다움, 목회자의 목회자다움,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켜감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저 자신은 섬이라고 여기며 세속적 가치관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섬으로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더욱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많아져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어주는 연결 통로가 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대륙이신 주님께 연결된 존재로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주님의 통로,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는 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섬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과 내 뜻대로만 살고 세속적 가치관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월한 길을 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이 아니고 서로서로가 연결되어 되고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머리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는 존재인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는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이라 여기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대륙이신 주님께 연결되고 결합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으로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주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다운 소금, 세상의 빛다운 빛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